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에 있는 다니엘 2장 44절, 45절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중간사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해 보니까 원고가 전체 30장이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10장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면 제가 녹음을 해서라도 이렇게 저 혼자 강의를 해서라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기 400년 침묵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요. 한장 차이지만 이 시간의 간극이 한 400년 정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을 흔히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너지는 왕들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렉산더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까지 했는데 강의안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안을 제가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져요. 네 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나라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라는 이제 두 나라입니다. 먼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셀레코스 왕조와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주전 301년부터 198년까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이때도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간접 통치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줘요.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통치자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통치이죠. 그래서 이 간접 통치 기간에 뭔가 기득권을 주게 되는 집단이랄까요? 뭔가 힘을 얻게 되는 집단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 이방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전혀 뭐 싫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만, 어떤 우리의 문화만 이렇게 잘 보장해 준다면 뭐 유대인이 다스리건 아니면 이방인이 다스리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간접 통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간접 통치를 했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 때부터는 이들이 직접 통치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 때 직접 이렇게 통치로 전환을 하면서 뭔가 중요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이스라엘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이스라엘 안에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리 통치자들을 이제 제거하고 너희들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제국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유대 민족주의가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뭔가 기득권을 지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세금만 잘 내면 괜찮다라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렸는데 갑자기 직접 통치로 바뀌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 우리가 저 이방 땅으로부터 우리가 더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민족주의가 더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제 마카비 항쟁이죠. 이때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돈을 강탈하고 과중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고 또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돈을 뭐 뭔가 이렇게 전자 방식으로 해서 은행에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물 화폐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물 창고에다가 이제 돈을 다 보관하고 뭔가 보물을 다 보관하는데 이제 이 돈을 이제 강탈해 가는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류코스 왕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PPT를 한 장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최초로 자기 얼굴을 돈에다가 새긴 왕이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래요. 이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를 파문하고 자기에게 동조했던 야손과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뇌물을 받고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대제사장이 되니까 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바친 뇌물을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전에서 고리대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성서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어떤 명령도 내립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제우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정결법, 음식법에 따르면 이 돼지는 되게 부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물로 바쳤으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강제로 먹게 해요. 그래서 이때에 저항 세력으로 등장한 자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시딤. 하시딤. 네,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경건한 자들.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경건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하시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심으로 한 어떤 항쟁, 전쟁이 이제 마카비 독립 전쟁이에요. 6번을 보시면 이제 마카비 독립 전쟁 이렇게 있는데, 마카비 독립 전쟁이 주전 167년부터 142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셀류코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훼파하고 성전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일어난 저항 운동인데, 모데인이라는 곳에 살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카비라는 것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러니까 왜 망치냐면은, 이 마따디아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 셀류코스와 군인들과 싸움을 하면 마치 망치로 깨부수듯이 이 셀류코스 군사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별명으로 망치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이제 이것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러니까 망치로 깨부수듯이 이 셀류코스 왕조의 군인들을 박살내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붙여진 별명이 망치. 그들 말로 하면 이제 마카비인데요. 근데 이 유다가 죽습니다. 유다가 죽고 나서 이 운동이 다섯째 아들인 요나단에게 계승이 되고, 또 요나단이 전쟁 때 죽고, 이제 이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 때에 완전한 독립 정부를 만들게 돼요. 이때가 주전 142년입니다. 그래서 142년부터 로마의 멸망하기 전까지 약 한 80여 년 동안 이제 하스몬 왕조, 하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우리 말에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도 보면 이제 더 해가지고 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몬의 정부, 이렇게 해서 하스몬, 그러니까 하가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몬의 왕조, 이렇게 이제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카비 독립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한우카라는 절기인데요. 한우카는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봉헌한다는 것인가?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졌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이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해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것이 한우카, 우리말로 하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전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으로부터 되찾은 날이죠.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날,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 중간기에 어떤 역사 중에 하나인 이 수전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스몬 왕조가 이제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한 8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시몬을 이어서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한 30년 정도 통치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이때 가장 번성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여러분, 이두메 들어보셨을 텐데 PPT 하나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예요. 여기 보시면 유대 밑에 이제 이두메라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은 요담 동편에 있었던 나라죠. 요담 동편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요담 동편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이 유대 남쪽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이제 이두메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힐카누스 1세 때 이 이두메를 쳐서 이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 이두메를 이스라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화시켰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를 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해요. 이제 이때가 힐카누스 1세였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게 된 때가 이 힐카누스 1세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에 이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이 이두메 에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할례도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었는데 후에 에돔 사람인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원래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 힐카누스 1세가 그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을 다시 파괴해 버려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완전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 붕괴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강의안 보시면 힐카누스 1세가 대제사장 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이들의 동조자였던 하시딤이 이탈하게 돼요. 여러분 마카비 항쟁 때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건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경건한 자들이었던 이 하시딤이 마카비 항쟁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전 142년에 하스몬 왕조가 성립이 되니 이 하시딤들이 이 하스몬 왕조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이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이 하스몬 왕조가 출발하자마자 이 힐카누스 1세가 자신을 나는 왕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자신을 천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지만 대제사장은 아니거든요. 마카비 집안은 마따디아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힐카누스 1세가 자기를 나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시딤들이 경건한 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하스몬 왕조와 같이 갈 수 없다 기대를 접고 하스몬 왕조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친외세 정책을 펴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셀류쿠스 왕조랑 손을 잡으면서 셀류쿠스 왕조와 계속해서 이렇게 외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딤들이 이 하스몬 왕조와 결별하게 되면서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조금 이따가 이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냥 요약하면 에세네파는 제사장들이에요. 계급이. 그런데 바리새파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계급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시딤들이 하스몬 왕조와 결별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스몬 왕조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인 집단이고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집단, 그런 파였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이 네 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힐카누스 1세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 후손임을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손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득권을 지고 이 하스몬 왕조와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는 앙숙입니다. 앙숙. 손을 맞잡을 수 없는 집단이에요. 하나는 세속적이고 하나는 비세속적이에요. 하나는 정치와 결탁하려고 하고 바리새파는 정치와 떨어져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을 일도 없고 서로 앙숙인데 이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마음이 하나 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이들이 손을 맞잡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이 사두개파들은 헬라주의적인 경향을 띕니다. 세속적이고 기득권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때는 바리새인들 6,000명을 처형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6,000명 정도를 처형한 것은 맞고 그 중에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1세 때 바리새인들과 결별하고 사두개파와 손을 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얀네우스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부적합하다,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비판하니까 이 얀네우스가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그 수가 6,000명이었고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얀네우스가 죽은 후에 그 아내였던 이제 살롬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여왕이 되는데요. 이때 바리새인들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바리새인들이랑 화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얀네우스 다음에 왕위를 이었던 그의 아내 살로메가 이 바리새인들을 그때부터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바리새인들을 앉히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앉다, 같이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실 이들을 핍박했는데 이 살롬의 알렉산드리아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을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삼게 되죠. 정리하면 마카비 항쟁 때 하시딤들이 마카비 지방과 힘을 모았다가 비로소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딤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사두개파와 손을 잡죠.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얀네우스 때는 바리새인들을 처형했는데 이 살로메 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아리스토 블루스라는 사람은 광범위한 초등교육 제도를 통해서 모든 젊은이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함을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라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문맹률이 이제 낮죠. 8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주전 63년 이후에 로마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네, 로마 시대.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아리스토 블루스 2세를 송환하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왕은 또 없어지고 대제사장이 다시 그 땅을 통치하게 돼요. 이제 로마도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간접 통치하는 거죠. 이제 종교 생활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식민지 백성들이 무엇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다신교 체제이지 않습니까? 신이 엄청 많고 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뭐 신 섬겨도 돼,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 식민지에 그 지방 출신의 통치자를 임명하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황제 안토니의 환심을 샀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듬해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면,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해서, 더군다나 에돔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자신을 다스리는 이 에돔 사람 헤롯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이제 역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3.1운동 있지 않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전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단통치해요. 힘으로 이렇게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커지고, 그것이 결국 빵 하고 터진 것이 1919년의 3.1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문화통치로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힘으로 눌렀는데 이제는 힘으로 누르지 않고 계속해서 터지는 걸 보면서 조선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들을 일본화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조선을 다스리죠. 그러면 이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일본화된 조선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대신에 일본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조선인, 일본화된 조선인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던 것보다 이 에돔에 대해서 헤롯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했던 것이 제3성전,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런 정책 아닙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을 펼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법을 이유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싸우다가도 안식일만 되면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 내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의무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 종교생활도 인정해주고 군 복무도 면제해주고, 대신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이 헤롯 집안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했을 때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전 4년까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주전 4년 이전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공공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 주전 4년에 이제 끝이 죽거든요. 그래서 주전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주전 7년부터 주전 4년까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공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가 되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처벌하는데, 뭐 바리새인들, 자신의 부인, 뭐 장모, 아들,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되면 그 누구라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이제 헬라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뭐 원형 경기장, 그리고 뭐 전차, 극장, 뭐 수로 등을 이렇게 만들죠. 여기가 이제 주중에 있는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요. 보시면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원형 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식의 어떤 수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어떤 극장에서 음란한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초대 교회인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문화 생활, 오락 생활에, 오락거리에 이제 동참하지 않게 되므로 뭐 핍박을 받는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분봉왕 체제가 되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당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까지는 한 사람이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분할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이 중요합니다. 세 명. 먼저는 북요단 지역,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주황색 지역을 다스린 뭐 헤롯 빌립, 필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이제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요. 필립은 이제 북 요르단 땅을 통치했고, 헤롯 안디바, 뭐 안티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 안디바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베랴라는 도시를 이 헤롯 안디바가 건설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참소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D 39년에 이제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나 이제 분봉왕 안 된다, 정식 다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청했다가 칼리쿨라라는 3대 황제에 의해서 리옹으로 유배를 가게 되기도 해요.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의 어떤 폭력적인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요. 폭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더 이상 아켈라오의 통치 아예 못 있겠다, 로마 황제가 직접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을 해서 AD 6년에 이 아켈라오가 추방을 당하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 총독이 직접 파견을 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헤롯 집안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황제에게 일종의 상소를 올린 겁니다. 우리 아켈라오 밑에서 못 있겠다, 로마가 직접 우리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총독이 AD 6년부터 이제 총독이 이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견된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은 총독이라고 하는데요, 뭐 총독이라기보다는 지방 행정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 우리가 흔히 부를 총독은 시리아 총독의 관리 감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총독이 아닌 거예요. 시리아 총독이 훨씬 더 높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어떤 총독은 지방 행정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시리아 총독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총독이 임명하게 되고 의복도 총독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데 평소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관저에 이렇게 머물게 돼요. 이제 11번 보시면 이제 승천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계시록까지는 강의안을 그냥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37년에 이제 아그리빠 1세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때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44년에 질병으로 죽게 돼요. 이제 죽은 이후에 아그리빠 2세가 분봉왕이 되는데 바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66년에 이제 플루투스 총독이 성전 창고에서 보물을 약탈해 가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의 대규모 저항이 발생해요. 이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이 유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로마가 성전 창고에서 왜 보물을 약탈해 갔냐면 로마가 부과했던 세금을 제대로 다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못하니까 이 총독이 성전 보물 창고에서 그 비는 만큼을 충당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이 뭐 보통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정쟁 때 성전이 파괴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펠라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 사해 중간쯤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초대교인들은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돼요. 지금 자기 동족이 싸우고 있는데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로마에 대해서도 이제 핍박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로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 회당 출입 금지령이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전쟁을 계기로 초대교회와 이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하게 되죠. 66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로마군을 격퇴시키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성전도 이 AD 70년에 서쪽 벽, 우리가 흔히 아는 통곡의 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제사드릴 장소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사두개파가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종교가 돼요. 제사장 중심의 종교, 예배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의 종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뭐 그런 어떤 종교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수집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종교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전쟁 때 한 100만 명 정도가 죽게 되고요. 한 7만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전쟁 중에 마사다라는 요새로 한 천여 명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기록에 따르면 한 3년 정도를 로마와 대치를 하고 항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73년에 이 마사다라는 요새에 있었던 한 900여 명이 자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단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집단 자살을 했냐면 여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10명에서 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내, 자기 처들을 먼저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 용사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면서 유대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관 생도들이 이 마사다 요새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마사다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어떤 의식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 정책으로 유대인 및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황제 숭배라고 해서 이 로마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신 믿지 말고 황제만 숭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 숭배해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황제만 믿어라고 한 것이 황제 숭배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 그래 믿어. 그런데 황제도 믿어라고 한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신이야? 그래 알겠어. 그런데 황제도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황제 숭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유일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도 비슷합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해서 하나님은 섬기지 말고 신사에만 절해 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해. 그런데 이 신사 참배는 신이 아니고 국가 의례야. 괜찮아 라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2000년 전에 황배 숭배나 아니면 한 100여 년 전에 신사 참배랑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섬겨. 그런데 돈도 섬겨야지. 하나님 섬겨. 그런데 세상도 섬겨야지. 하나님 중요하지. 그런데 세상도 중요하지. 라는 싸움에 늘 우리가 직면에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이제 이런 겁니다. 황제들은 재상 몰수, 공직 추방, 십자가 처형, 화형, 원형, 경기장 처형 등 극심한 박해를 했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확장되어 간 것이죠. 이제 유대사회의 재분파들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유대사회의 재분파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애 때 유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유대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틀린 질문입니다. 유대교는 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는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전쟁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유대교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있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교리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 각자가 처해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에 대한 입장도 다 달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에세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시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카비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별한 하시딤 중에서 처음에는 마카비 항쟁에 이 하시딤들이 결탁을 하고 힘을 모았는데 힐카누스 1세가 자신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하스몬 왕조와 결별하게 된 자들이 하시딤이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광야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율법 준수 그리고 독립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룹이 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이 에세네파들은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들어갔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쿰난 사본이 발견된 곳이 이 에세네파의 거주지입니다. 쿰난. 그래서 이 쿰난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이 에세네파를 누가 세웠는가? 그 제사장, 의의 교사라는 사람이 이 에세네파를 세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에 굉장한 어떤 회의를 느끼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 에세네파예요. 자신들의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구원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집단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빛이고 자신들에게 진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선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외의 모든 집단들은 악이고 어둠이고 거짓이다라고 생각했던 집단이 분파가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한 4,00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흰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독신을 강조합니다. 독신을 강조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지나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독신의 삶을 살면 몇 대가 지나면 대가 끊기게 되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혹자는,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이 이 SNF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찍 돌아가시고 이 SNF파에게 입양이 되어가지고 함께 생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잖아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낙타 털옷 뭐 이렇게 입고 살았는데 SNF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학자들은 이 세례요한이 SNF파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손 씻는 결례, 세례, 기도를 강조했고요. 두 번씩 목욕합니다. 그리고 외부인들과 식사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식사를 했고 심지어는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동물 제사도 거부합니다. 성경만 믿고 전통과 구전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끊임없이 필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적인 훈련을 강조한 집단이 이 SNF파이고요. 회원이 되려면 3년간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이 SNF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보면 장애가 있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어떤 집단이 이 SNF파입니다. 대화 나눌 때 농담도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웃는 것도 금지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 재산인데 재산을 공유했는데 만약에 제 재산을 신고할 때 제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를 하면 일정 부분 적게 신고를 하면 1년 기간 동안 공동 식사할 때 4분의 1밖에 밥을 안 줍니다. 이거 굉장히 금욕적인 집단이고 굉장히 공동체 중심이고 수도원적인 공동체가 이 SNF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과 분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잘 쓰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데 편의상 이해를 통해서 평신도들이었어요. SNF파들은 제사장들이 중심이었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가운데서 율법의 생활화를 강조했던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SNF파는 우리라도 잘하자라고 했다면 바리새파는 평균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율법의 생활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이겨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SNF파는 너희는 안 돼 우리라도 잘할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SNF파는 우리끼리 잘하는 거고 바리새는 평균을 높이는 것이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어떤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말죠. 이들은 613항으로 된 방대한 생활 규제법을 만들었고 그중에 안식일법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헌법 다 아십니까? 저도 헌법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 613개나 되는 이 조문을 일반인들은 사실은 알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얽매고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영혼 불멸, 부활, 내세를 믿었고 신의 섭리를 신봉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월, 목, 그리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일반 어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존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한 6천 명 가량이 되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세 번째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흔히 뭐 젤롯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아론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여인과 그 시므온 시므리라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에 근거해서 이 시므리와 그 여인을 찔러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그 열심을 계승하는 자가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할 때 뭐에 대한 열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죠. 질럿 하면 뭐 질투이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질투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젤롯당, 열심당입니다. 특별히 이 열심당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인데 감히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 로마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당은 로마가 힘으로 우리를 누르니까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힘으로 칼로 창으로 로마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집단이 이 열심당입니다. 주후 6년에 로마에 대한 세급 분납 운동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열심당 운동의 본부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혁명의 땅입니다. 열심 당원들은 친로마 지도층에 대한 암살과 무장 투쟁을 행했는데 이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타겟, 암살 1순위가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세리들은 반민족적인 죄인인 거죠.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이니 이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암살한다든가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암살한다든가 하는 것이 열심당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 한 명에서 두 명이 이 열심당 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확실한 사람이 젤롯당 사람 시몬이죠. 시몬이 확실한 어떤 이 열심당이고 누구는 가룟 유다도 열심 당원이지 않겠는가. 열심당 중에 사카리라는 분파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그 사카리 분파의 어떤 열심당의 일원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를 보면 정말로 만나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는 열심 당원과 세리가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막 그랬는갑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독립군과 친일파가 예수님 제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공동체는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일파도 독립군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겠죠. 사두개파입니다. 네 번째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인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사두개파가 다 몰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 천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해요. 여러분 왜 모세 오경만 인정했겠습니까? 레위의 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언서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서 보면은 제사에 대한 비판, 성전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7장 4절만 봐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7장 14절에는 11절에서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구약의 어떤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뭐 어떤 내세 그리고 부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어떤 신의 중재나 신의 간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신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신이 계속해서 중재하면 자신이 계속해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한 이들에게는 힘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간접 통치를 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계속해서 나를 간섭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싫은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제국이 누구를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웠는가?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손들로 자처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해요. 실제로 사도계 후손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서기관과 랍비들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시의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죠. 성전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 우리가 왜 성전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어떤 회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고 그 결과 서기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자이죠. 글을 쓴다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수집, 정리, 완성하는 것이 이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 개의 분파를 한번 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상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이 중심이고 바리새파는 레위인과 일반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도 이제 제사장들이고 젤롯당은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정치에 빌붙어서 그들과 힘을 공유하는 집단이 사두개파이고 바리새파는 종교 분리입니다. 너희는 정치해라, 우리는 율법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리새파이고 에세네파는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굴러가서 자기들끼리 수도원적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 에세네파이고요. 젤롯당, 일반 열심당은 저항하는 겁니다.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자. 뭐 힘으로, 칼로, 창으로 이렇게 로마를 이겨내자라고 했던 집단들이 이 젤롯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징을 보시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을 중시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거부하고 모세 오경을 중시를 하고 부활 없다, 내세 없다, 영혼 없다, 천사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현세적인 삶이 중요하다, 세속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집단이 이제 사두개파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중시하죠.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중시 여겼고 613개의 법조문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SNF파는 엄격한 계율을 따지고 그리고 금욕생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적인 어떤 삶,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SNF파의 특징이고요. 열심당, 젤롯당은 로마에 대한 무력 대항 그리고 암살을 자행하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사도계파들은 언제 생겼나? 사도계 후손들로 자처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있어 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전통 있고 가장 오래된 어떤 집단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사두개파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바리새파는 하시딤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카비 항쟁에 동참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주전 2세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에스네파는 힐카누스 1세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전 2세기로 보는 것이고, 열심당은 언제 생겼는가?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세금 분납 운동으로 총독이 성전에 있는 보물을 탈취해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AD 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집단은 사두개파이고, 그 다음이 바리새 에스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실 에스네파는 나오지 않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